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요청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이 무엇입니까?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아마도 종말론적인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그 종말의 때에 종말론적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고 그때 임하게 되는 특별한 표적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했던 것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한 긍정적인 가능성 때문에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마가복음 3장에서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과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라는 마가의 기록을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그들이 이러한 표적을 구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시험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요청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사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세 가지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시험과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 세대가 왜 자꾸 표적을 요청하냐라고 탄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신의 세대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어떠한 표적도 이 세대에 주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부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매우 강한, 절대로 일어날 수 없겠다라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 세대에 만약 표적이 주어진다면 내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정도로 강력한 부정의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주님은 기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고 또 이미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마음에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기적들도 볼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 세대가 구하고 있는 그러한 특별한 표적은 결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은 이 세대가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표적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을 찾아보면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갇혀있다가 나왔던 그 요나의 표적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아닙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그 구원의 기적이 가장 위대한 표적 중의 표적이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없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 꼬아가지고 말했나요?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위대한 십자가 사건의 기적이 바로 나의 실존적인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의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에 그게 바로 나의 인생의 최대 기적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병행구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좀 더 길고 좀 더 상세하니까 저는 찬찬히 한번 마태복음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태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의 장면을 기록한 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그곳, 여기서 그곳은 바로 예수님의 주활동 무대였던 가버나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발견하셨습니다. 마태는 아마도 그 가버나움의 경계지역에서 통관세를 받는, 그 세금을 받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 만남의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주님께서 무표정한 얼굴로 세관에 앉아서 통행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던 마태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언제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에 마음이 움직인 마태는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표적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생각하다가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마태는 갑자기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치유 기사들을 써내려 가다가 그 치유 기사들 중간에 자신이 소명을 받은 장면을 집어넣고 있을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 바로 앞에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그 치유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 만남의 그 사건 후에는 죽은 소녀와 혈루증 여인을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사건들을 기록해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표적 기사들 중간에 어쩌면 좀 생뚱맞게 마태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집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찾아와 주셨는지 예수님과 자신이 어떠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는지를 많은 표적 기사들 사이에 왜 집어넣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태는 매일매일 그 세관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험담과 그 냉소를 견디면서 통행세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자신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기적적인 치유의 사건이었다고 받아들였던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치유 기사들 중간에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집어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그 번민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앞에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불러주셨을 때에 마태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게 정말 기적이구나. 내 인생의 갈증을 없애주시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게 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의 사건이 기적 중의 기적이요 그 어떠한 치유의 표적들보다 위대한 표적이 아니겠는가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쩌면 마태는 자신의 그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중간에 집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마태가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할 때 일어나라는 단어는 바로 부활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가지고 마태는 죽음에서 일어나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인생의 참 의미를 마태는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도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첫 만남의 순간에 느꼈던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를 따르라라고 불러주시지 않았더라면 저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을까 생각할 때마다 좀 아찔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동시에 한없이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고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회자로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축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불신에 가득 차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이들로부터 예수님은 지금 떠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배에 올라서 건너편으로 이동하는 중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떡을 챙겨오지 못했던 겁니다. 바로 앞부분에는 7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앞부분에서는 이 불신의 세대가 예수님이 도무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한 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이제 마가는 그 영적인 무지함과 그 둔감함의 문제를 제자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매개체로 사용해서요? 바로 떡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해서 그들의 무지를 지금 마가는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겁니다. 배를 타고 한참 가고 있는데 보니까 떡이 한 덩이밖에 없는 겁니다. 4천명을 먹이고도 일곱 광주리가 남아있었는데 제대로 챙겨오지 못해가지고 배 안에는 떡이 한 덩이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경고하면서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시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책망조의 경고를 듣게 되자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티격태격 다투었다는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떡을 제대로 챙겨오지 못해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열받으셨다. 그러게 좀 잘 챙겨오지. 이렇게 서로 간에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잘 챙기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뭐 이런 거죠. 이게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 육신의 필요인 떡을 챙겨오지 않았다고 지금 그 사실로 인해서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들은 떡이 없음을 인해서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통해서 영적인 신앙적인 장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철저히 육신적인 떡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 문헌의 그 사용된 누룩의 용례들을 조사해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마음의 지향, 향하는 바, 경향성 등을 뜻하는데 항상 부정적인 뜻으로 이 단어는 사용되어졌습니다. 마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말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말하고 누가는 그들의 위선을 누룩이라고 말했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세속적인 욕망에 눈이 가리워진 존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누룩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누룩이 금세 떡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비록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자신과의 그 친밀한 관계로부터 금세 멀어질 수 있다는 그 신앙적인 경고를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전혀 엉뚱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 떡주머니를 내가 제대로 챙겼어야 됐는데 지금 이 떡 이야기를 제자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에 초점을 맞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론 육신의 필요를 상징하는 그 떡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 떡이 부족하다는 그 결핍의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능력보다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진 문제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무지한 것들 어떻게 떡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냐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이 있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그 안타깝고도 그 어리석은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다양한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일상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볼 때에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똑같이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결국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에게 떡이 없다, 우리에게 떡이 없다, 체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모르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은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것을 마음이 둔하여진 것과 연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떡이 나왔습니다. 마음이 둔해진 것이 나왔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장면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 괜찮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떡이 나왔습니다.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둔하여졌다. 떡이 나왔고 둔하여진, 마음이 둔하여진 것이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런 내용이었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제자들아 고생 많았다. 곧바로 배에 올라가서 가지고 그들을 구해주셨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6장 48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예수님은 위기 중에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물 위를 걸어오셨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제자들을 구해주신 것이 아니라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나가신다, 지나가심의 장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신현 모티프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절망 속에서 허덕이고 있던 엘리야 앞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나가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재확인시켜 주신 장면이 열왕기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제자들 앞을 지나가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임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 분석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6장 52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떡 되시던 일을 기억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제자들은 실패했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떡 되던 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앞에 일어났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그 기적의 처음에서 우리는 떡 되던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보게 되면 6장 4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갖다 먹으라 하신 게 아니라 친히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어도 모자라지 않는, 계속해서 남는 그 기적적인 체험을 제자들은 하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위기 속에서 풍랑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그들은 그 문제들에 매몰되어서 마음이 둔하여 졌고 그 떡 떼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신앙의 싸움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싸움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인생의 파도와 풍랑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은 둔하여졌고 그들은 실패를 하였습니다. 마가는 만약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그 떡을 떼던 그때를, 그 시절을, 그때를 기억만 했더라도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디 오병이어의 기적만 체험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8장은 7병이어의 기적 또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고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알지 못했고 여전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육신적인 차원에 머물러서 떡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도우심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현실의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 채 살아갑니다. 신앙적인 판단, 영적인 분별을 하기보다는 작은 문제가 닥쳐오기만 해도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떡이 없다, 우리는 떡 이야기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삶의 온갖 크고 작은 위기와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이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다시 육신적인 떡 이야기를 하면서 앉아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과 함께 떡 떼던 일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과 귀가 열려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제대로 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이어지는 구절을 보게 되면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그 기적적인 결과를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의 그 능하심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선적으로 기억하라라는 뜻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하심만을 기억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능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면서 함께 떡을 떼던 그 기적의 현장 또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흘렸던 그 땀과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그 떡 떼던 일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많이 지치셨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좀 쉬고 싶으십니까?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그 떡 떼던 시절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 없던 우리의 삶 속에 어느 날 호련히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불러주셨던 그 주님의 부르심을 똑똑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예친 속에서,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 모임 속에서 이러한 떡 떼던 일들을, 떡 떼는 일들을 함께 기도하며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내일 교회에 부임해서 처음으로 올 상반기에 301 개발 과정을 맡아서 인도를 하였습니다. 어제가 바로 301 상반기 종강일이었습니다. 어제 마침 단기 특강 그 신학 산책 저녁반 또 이제 종강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좀 마음이 뭉클, 가슴이 뭉클하긴 했는데 301이 더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종강을 하고 이제 기도로 제가 마무리하려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한 분이 이제 잠깐만 이러면서 제가 이제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반 전체를 위해서 편지를 써오셨대요. 같이 했던 그것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편지를 써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지를 쭉 읽어 내려가시는데 얼마나 그게 큰 감동이 되었던지 몰라요. 함께 이런저런 처음에는 진짜 뭔지도 모르고 왔다가 제자의 삶을 살자,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또 불신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한 명 한 명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였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막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가 이제 방학하지만 한 달 정도 방학하지만 방학 때도 우리 말씀에 끈을 놓지 말자 그러면서 큐티하자 그래가지고 자신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뭐죠?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라는 책을 13권이나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권씩 다 리본으로 묶고 이름을 써가지고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가끔씩 큐티하는 남자라 가지고 그 책을 못 받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편지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아, 저는 혼자 남자인데 제가 체면이 있지 그래가지고 막 안 울어보려고 저는 막 천정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울음을 참았던 그게 바로 어제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일이지만 이러한 작은 일을 바로 주님 안에서 함께 떡을 떼는 그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방학 중에 또 원하는 분들과 함께 자유롭게 자녀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모이겠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전 참 수강생들을 잘 만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억지로 강요받아서 하는 모임이 아니라 이러한 자발적인 기도의 모임과 그 말씀 나눔의 모임들이 우리 내일교회 가운데 많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그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절인 21절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실패가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풍랑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둔화해져서 문제를 바라볼 때의 마음이 둔화해져서 주님을 보고서 귀신이다라고 두려움 가운데 떨며 소리쳤지만 우리 주님은 책망치 아니하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구해 주시고 품어 주십니다. 그들은 연약했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 걸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우쳐 알려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었을 때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고백으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능하심을 의지하겠다고 이를 악물고 다짐하고 또 기도하지만 그 주님의 크심보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마음이 둔화해져서 떡 이야기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죽비가 되어서 우리의 무뎌진 영혼을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은 현실의 문제에서 크신 주님에게로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육신적인 떡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는 소망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떡 떼던 그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간증들이 우리 내일교회 가운데 많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